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죠. 뭐 깡촌 농부들만 사는 곳 그런 곳에서 또 거의 어른들 대부분이 남녹극 기억자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80% 이상이 집단으로 사는 그런 시족사회, 깡촌, 경남 고성군 그리면 은을리 1168번지 거기에 살았는데 어른들로부터 누군가를 욕을 하고 또 저주하는 말과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겁니다. 욕설이 저주고 저주가 욕설이었습니다. 욕설이나 저주의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설과 저주를 많이 하고 사는 어른의 세상, 기성세대의 그 어른들을 옆에 두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혹은 어떤 일로 화가 나면 대표적인 그 욕설,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뭐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설과 저주, 저주와 욕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희 지방 사투리 중에 혀를 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요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혀가 아니라 쇠가 만발이 빠질.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죠. 뭐 들어보셨죠? 또, 뭐 망할 놈아. 뭐 이거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 뭐. 저런 놈을 낳고 자식이라고 미우국을 내가 다 먹었나 뭐 에이 연병을 떨린 놈 뭐 네가 잘 되는 거 어디 보자 뭐 이런 욕설이 바로 저주입니다. 예, 저주인데 이런 얘기들이 가족들에게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뭐 특별히 우리 제 같은 친구의 그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이 뭐 초등학생이니까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그 놀다가 식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요. 이게 뭐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 언어들이 자녀와 부모와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을 저주의 사슬로 묶어 놓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거나 깨닫지를 못해요. 그 깨닫지는 못해요. 화나면 화풀이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진동해서 메아리 치고 가버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은 수많은 가족과 가정들이 희귀병,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적, 육체적인 큰 문제에 눌려서 늘 어두운 그늘에 죽음을 생각하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 뾰족한 대책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는 불행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가문에 자살을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살이 그 가문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나 가문이 흔하게 평범하게 내뱉는 저주스러운 말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저주로 묶어 놓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사슬, 특히 말로 선포된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대로 이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저주의 사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운명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에 혹 희귀병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문제에 눌려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각의에 선포된 언어나 말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추적해 보셔야 됩니다. 추적해 보셔야 됩니다. 말 선포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죠?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말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욕설이나 저주가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꽉 묶고 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저주를 없이하고 저주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이라야 이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끊을 수 있음을 저는 저 개인의 경우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게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림으로 그분이 내가 저주받을 것을 그분이 저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가문에서 더러운 저주스러운 욕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묶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이건 어디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살찌고 피를 흘림으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완벽하게 없이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샬롬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죽음이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고 변한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저주설은 말버릇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변화 속에서 저주는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 아래 묶여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가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고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저주가 여러분의 개인 앞길에 있는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하십시오. 내셔널 파라소닉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을 설립한 일본의 마츠시카 고노스키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은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 해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이라도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 이거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대부분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저주와 욕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이에요. 고노스케 이 말은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가 감옥과 수도원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은 이 두 곳의 차이점은 바로 마음의 상태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즉 감사가 가득한 마음을 가진 곳이 수도원이고 저주서는 욕설과 불평과 혹은 좋지 않은 수준 낮은 불신이 넘치는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아니라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바로 이 마음의 상태, 즉 구원과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성도는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 불신자는 불평이나 악평이나 불신이 넘치는 저주의 감옥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의 감사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가장 싫어하시고 찬양과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는 체험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감사의 말은 감사의 고백은 우리를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의 환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환희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의 환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라. 오늘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과 저주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삶의 띠를 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이렇게 우리를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의 환희로 이끌어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부르지 말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염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봐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감사하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의 은행 생활을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 생활, 말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비슷한 은혜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교회가 뭐냐는 것.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회생활, 은혜 생활, 가정생활, 이걸 쭉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중에서 어느 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저주의 너프로 끌고 가면 묶어놓습니다. 이 저주서는 모든 말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였어요. 이걸 버려라, 이걸 버려 이런 말 습성을 고쳐라, 버려라.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 4절에 은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요. 감사만 말하세요. 감사만 말하라고. 여러분도 다 해외여행을 해보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독일에 가면 늘 입에 붙은 말이 Dankeschön. Dankeschön. 미국에 가면 Thank you. Thank you. 엘리베이터에 타서 스위치 하나 눌러줘도 Thank you. 우리는 멀고미 쳐다보죠. 누르는 갑다, 내리는 갑에, 타는 갑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행동 하나도, 자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행동 하나라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세요. 감사를 입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이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니 이런 말은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언어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이 저주를 끊으려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헛된 말 등등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네. 앞에 서두에서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 저주스러운 욕설의 말을 지금도 가정에서 혹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오르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절대로 하지 마시라. 아멘. 네.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묶임이에요. 그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저주에 묶여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입으로 내뱉는 언어는 저주냐 축복이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의 말은 우리를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의 환희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 슬퍼하니 예수님 가서 지금 무덤 앞에 서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덤 앞에 서서 한 말이에요.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서 일어나서 끌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끌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역사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나사로도 죽었던 자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늘을 오르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의 오빠가 죽은 것은 저주스러운 슬픔이요.
저주스러운 젊은이가 죽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슬픔이고 죽음이거든요. 바로 절망이요, 불행이요, 좌절이요. 그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으로 기쁨과 환희로 띠띠우시고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간단한 말 한마디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린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감사는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죽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면 저주의 꼬리가 끊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뜨려지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아주 큰 파도에는 배가 더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집니다. 그때 마치 큰 상어 같은 고래 같은 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려요. 고기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고기가 뿜어내는 소와 애기 요나를 확 덮습니다. 고기 속에서 나오는 소와 액도 굉장히 소화력이 강한 거거든요. 금방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소화액, 담즙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녹이거든, 음식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큰 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지금 숨을 잘 쉴 수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크게 회개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십니다. 그 요나의 감사를 듣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해서 죽은 자 같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이 열쇠를 찾을까? 요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하나님 그냥 살려주실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감사를 하니까. 불평,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지르셨으니 내가 살려주마 하고 고기가 속이 메스꺼워지도록 해가지고 요나를 확 토해버립니다. 마치 토했는데 요나가 육지에 이 큰 곳에 육지를 가까이 와가지고 토했는데 육지에 툭 떨어집니다. 올라온 일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다시 가잖아요. 아, 니느웨로 다시 가잖아요. 니느웨.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저주의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은 감사가 창출해낸 것입니다. 감사가 창출해낸 것입니다. 모든 꽃에는 특유한 향기가 있어요. 특유한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꽃은 향기가 참 많고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꽃도 있고 향기가
사람이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없는 꽃도 있는데 그 향기를 사람이 못 맡아서 그렇지 그 꽃에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 나는 꽃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봉첩이 찾아오죠. 벌갓나비입니다. 외딴 산골,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이름도 없이 꽃이 피어 있어도 어디서 찾아오는데 반드시 그 꽃에 향기를 맡고 벌갓나비들이 주변에 찾아오고 모여듭니다. 꼭 이와 같은 이치로 감사가 그러합니다. 감사가 그러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과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퍼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의 삶에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실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에 그들에게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이니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해라. 둘째 그룹은 감사할 일만 생각해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셋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일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실험했는데 짧은 기간의 실험이지만은 감사할 일에 집중한 두 번째 그룹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다. 감사하는 일만 집중한 그 그룹이 가장 행복했다. 이 실험은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는 수도가 아닌 펌프로 물을 길로 올렸습니다. 펌프로. 두레박도 있었지만은 펌프로 물을 길로 올렸습니다. 펌프에 이게 수도 파이프 같은 파이프가 쭉 밑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깊은 암석층 속에 흐르는 생수를 펌프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먹습니다. 이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처음에는 반드시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가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마중물이 부어지고 펌프질을 하면 펌프 안에서 압력이 생겨서 깊은 밑에 있는 우물의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막 이쪽으면. 여러분, 마중물이 없이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허탕입니다. 허탕입니다. 김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엄청난 생수의 물을 쏟아내는 내게 하는 이 마중물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우리 생의 마중물이에요. 우리 생애에 축복의 생수, 기적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기적의 마중물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적의 마중물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 기적의 축복을 줄 사람을 찾으실 때,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중물이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생수 같은 축복의 기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외아들인 왕자를 위해서 며느리감을 전국적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며느리감을 물색을 했어요. 최종 후보로 세 사람이 올랐습니다. 이 임금님은 세 처녀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쌀 한 대를 줄 테니 이것으로 한 달을 살다가 다시 이곳에 한 달 후에 모이거라 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 후 세 처녀가 궁궐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 처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왕궁에 왔을 때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한 달 동안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 처녀는 쌀 한 대로 매일 미염을 만들어 먹으며 한 달을 버텨낸 것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인력거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처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꽃수레에 쌀을 가득 싣고 콧노래를 부르며 임금님의 궁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세 번째 처녀를 다그쳤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쌀 한 대로 한 달을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처녀가 웃으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임금님에게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왜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쌀 한 대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임금님표 떡입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쌀로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쌀 한 대 떡을 다 만들어서 팔았더니 이것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님이 주신 쌀로서 만들었단다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려서 그것으로 쌀 두 대가 되고 또 두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넉 대가 되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였더니 남은 것으로 밥과 떡을 실컷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더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저에게 준 쌀로 이렇게 많은 쌀을 만들었으니 남은 쌀을 모두 달구지에 싣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너무너무 기특한 처녀라서 세 번째 처녀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만들어낸 기적입니까? 앞으로 왕후가 될 임금님의 며느리,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감사해요. 감사. 네. 감사가 없는 여자들은 요 그냥 밥에 가지고 먹으면서 며칠도 안 가고 미염을 끓여 먹고 아주 그냥 정신이 잃을 정도로 피곤이 상립해 가지고 갔지만 세 번째 처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열쇠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은총을 입으면 여러분 저주스러운 중한 죄짐을 벗게 되고 슬픔 많은 삶이 환희의 천국, 행복한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고백의 찬송이죠. 1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 짐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쁨을 가져오고, 즐거운 환희를 가져오고, 축복의 행복을 기적으로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한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찬 기류가 있고 따뜻한 기류가 있습니다. 찬 기류가 대지를 덮으면 차디찬 저주스러운 겨울이 되고 따뜻한 기류가 흘러서 대지를 덮으면 계절이 완전히 바뀌고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기류를 바꾸어 놓습니다. 분노로 찬, 혹은 갈등으로 찬, 혹은 우울감으로 찬, 혹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의 기류를 그렇게 흘러가는 감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하면 이 마음의 기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어두운 기류, 우울한 기류, 차가운 기류, 슬픈 기류, 저주스러운 마음의 기류를 완전히 몰아내고 축복의 기류인 밝은 기류, 따뜻한 기류, 환희의 기류, 행복한 기류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놔요. 11절, 12절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빼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슬픈 마음이 바뀌어서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의 기류가 찬 기류였는데, 부정적인 기류였는데, 따뜻한 기류로,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류조차도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랬죠. 그리고 15절에는 안 외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봐. 내가 너의 환난을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야. 여러분, 감사는요, 저주로 다가온 어두운 기류, 우울한 기류, 차가운 기류, 슬픈 기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역전의 축복의 기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느 말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감사하리다. 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겠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물리학의 피타고라스는 유명하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대한 상처보다 더 나쁘다. 후자는 육체에만 상처를 입히지만 전자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대한 상처보다 더 나쁘다. 후자, 곧 칼은
육체에만 상처를 입히지만 전자, 곧 혀의 상처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 욕설 혹 저주 쓰는 말은 육신의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칼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고 무서운 일인데 이유는 영혼을 상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에 묶이게 하는 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입니다. 말씀했습니다. 2022년 올해 우리 교회에서 153 감사 일기를 매일 적는 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적는 사람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 안 하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53 매일 적으세요. 암송 구절 이번 주 다시 오늘부터 또 새 구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구절은 간단하고 어떤 구절은 좀 깁니다. 길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올 한 해 감사로 내가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결단이 서거들랑 꼭 하세요. 어떤 일에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이에요. 감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가정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구절을 먼저 암송하고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반드시 적으세요. 다섯 가지를. 그냥 슬슬 적지 마시고 의미 있게 이걸 금을 캐내가지고 감사의 조목조목을 딱 이렇게 감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네. 다섯 가지도 너무 더 적으세요. 꼭 다섯 가지가 적었으니까 다섯 가지만 적지 마시고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 곳에 감사를 표현하고 적으세요. 적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에 감사합니다. 누구의 가족에게 누구 뭐 해준 거 감사합니다. 네. 그 이웃에게 감사하는 감사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라 했나요? 감사의 말은 우리를 불행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의 환희로, 행복의 삶으로, 기적의 축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백배, 천배의 축복을 올 한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